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의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하니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선교주의를 지키고 특별히 3.1절 기념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가라는 걸 생각할 때꼭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사사기 6장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왜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어야만 했었는가? 그리고 그 3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다시 한번 여러 강대국들 사이 속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 또한 미국과 러시아 사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또한 우리 한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더 좁혀서 들어간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보 말씀 노트에 있는 것처럼 살펴보시면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맨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파종할 때라는 게 뭐예요? 씨를 뿌리려고 할 때. 이제는 씨를 뿌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뿌리겠어요? 마음속에 온전히 소망이 있죠. 내가 이걸 심어놓으면 이제 몇달 지나고 나면 내가 거둘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가장 희망찬 바로 그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가축을 몰고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옛날 우리 6.25 전쟁했을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넘어와서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온갖 가축,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소들을 막 몰면서 이제 가죠. 근데 소가 가야 될 대로 골짜기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 농가 밭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심겨진 씨앗들이 싹도 나기 전에 다 밟혀버리죠.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 가장 희망적인 상태에서 씨를 파종했을 그 순간에 올라와서 완전 짓밟아가면서 지나가는 상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그걸 짓밟아 버리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생길지 전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그 미디안의 공격이 잔인한가, 아말렉의 공격이 잔인한가, 동방 사람들의 공격이 잔인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일 것을 지시하셔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 죽였으면 좋은데 사울 왕이 그냥 백성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고 남겨둔 몇 사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강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방망이로 시험받는 그런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누구냐? 미디안에 대한 역사를 지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죠. 사라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한 아들을 지어서 유대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런데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그래도 애를 가질 수 없게끔 노쇠했던 몸이 다시 청춘이 회춘이 돌아와서 그런지 세 번째 그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그 중에 구두라와의 가운데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죠. 믿음의 사람이 좀 그 정욕을 참고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 약속의 아들 이삭 낳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외로웠으면 구두라를 후처를 얻어갖고 자식을 그렇게 빵빵하게 낳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태어난 족속들이 결국은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민족들로 등장하게 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후손들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씨앗을 남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을 낳죠. 지금 중동 지역의 그 불협화음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 그 이스마엘입니다. 모하메드를 섬기는 뭐 알라를 섬긴다. 그 중동 지역에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했는가. 또 2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 자, 이게 뭐냐면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의 세력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동굴을 파고 살아야만 되는 극심한 고통. 동굴에다가 씨앗을 뿌릴 수 있나요?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정말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가 3절에서 봤던 것처럼 짓밟아버리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미디안의 극심한 공격과 극심한 고통 속에 비참함이 평준화되어 있는 비참함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만 했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을 갔는데 왜 하필이면 이들은 왜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1절에 있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세력 앞에서 니네들이 한번 시달림을 당해봐라. 근데 기간이 있어요. 7년 동안.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믿습니다. 니가 속세겠지? 영원토록 니가 짓밟힘을 당하라. 이러지 않냐고 기간을 딱 정해주면 7년. 그 기간 동안.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7년이 엄청 깁니다. 그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이 미디안의 속박을 당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사기 2장 19절로 22절 보면 제가 거기에 쭉 해놨죠.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닥쳤는가? 첫 번째는 그들이 타락을 했는데 자기들 조상들보다 더 타락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죄를 지면 죄 진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덜 짓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걸 보면 언제나 플러스가 돼요. 죄 짓는 거에다 추가로 죄를 범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 그럼 뭐예요? 무엇이 선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그랬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합니다. 더하기. 그럼 불신하.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막 계속 죄가 우리가 지금 계속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제 말씀을 계속 통도하지만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면서 쭉 흘러나가는 걸 보면 그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세웠다는 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 뒤에 왕들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운 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거기에 추가적인 죄들을 계속 갖다 붙이면서 악한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범죄하는 상태 이 보면 그냥 옛날에 지은 죄나 지금 죄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죄가 더 가중하면 가중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 더욱 타락하여 뭘 했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 이방신들을 예배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행위와 태역한 길을 그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는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들이 위기를, 기에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우상심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반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힘이 좋아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기를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때 남겨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그냥 자유롭게 놔주니까 우상을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사명에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옆에다 두고 하나하나를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야, 참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 배경이 그렇다면 우리랑 적용을 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가? 이 네 가지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계속 감사가 나오는데 나한테 주어진 풍요로움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것들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딱 거기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것을 딱 드시려고 할 때 물질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물질을 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명예를 쫓느라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명예 부분에 대해서 무너뜨려버립니다. 내가 어떤 권세 부분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권세 부분을 과감히 쳐버립니다. 왜? 그래야만 사람은 내가 쫓은 게 허풍성이다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과연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 여태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차지하게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옆에 이웃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해요? 기우제를 드립니다. 어떤 하늘을 신에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비가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제사를 드리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것 보다. 아니 이제 내가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그래야 되는 것 보다. 그래서 그걸 줬습니다. 실상 비 오고 뭐 이런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그 이방신, 바알신, 아세라신을 그들이 섬깁니다. 음란스럽게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기를 원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세, 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시니까 네가 구원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제 네 인생이 네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해라 하는 거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냐고 아직까지도 구원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정욕대로 그래도 우리가 부자가 돼야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겠는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점점 뭘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합니다. 권세를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그냥 말로만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거지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목적이 똑같아요. 한번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 집사님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던 사람 우리아죠. 예? 과연 그 우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아라는 사람 뭐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죠. 지금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는 충성된 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브루트네 집에 가서 자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본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가 있어요. 전쟁터에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깥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내가 요구하는 와이프랑 잔다?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특히 입었다. 나 집에서 잔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런 나오는 것처럼 뭐 무슨 부잣집 아들이라고 뭐 재벌이라고 무슨 뭐 장관의 자식이라고 군대를 안 갔다 혜택을 입었다 그거 갖고 말들이 많은데 우리 아가 와서 집에 와서 잤다 그러면 남편들 아들들 다 전장터에 내놓고 있는 아내들이나 엄마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왕의 혜택을 저놈은 어떻게 해서 입었나? 그래서 그 가운데 내분이 생길 수 있죠. 다윗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었던 우리야. 그죠? 그리고 정말 나라 걱정을 위해서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하고 같이 거기서 잘 지앉아. 술이 취했는데도 왕 다윗이 너무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막 술을 취해갖고 했는데도 자기 집에 가지 않냐고 성직이들하고 같이 자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었어.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 뭐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뭐하고 의리가 있으면 뭐하냐 죽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오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래?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하면서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을 했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뭘 사서 해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저 자신도 그렇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게 뭐냐면 우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너무너무 어떤 봤을 때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되면 하나같이야 나는 바울이 될 것이야 바울 같은 죄종이 될 것이야 다 그렇게 얘기해. 나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 그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 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세례요한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다윗처럼 되려고 해요. 우리아처럼 정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추구하는 목적은 세상적 가치란 그대로 갖다가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예배의 대상을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뭔가 나한테 뭔가를 주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게 언제나 탑, 내가 언제나 추구하는 게 1등이고 내가 언제나 추구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기 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가장 좋은 걸 줄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은 시험했을 때 사단이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내가 온 천하의 영광을 너한테 줄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한테 똑같이 하면 아이고 하나님 잠깐 눈 좀 감아주십시오. 내가 한 번 절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 하나님 앞에 뭐 흠이 됩니까? 이래놓고는 그걸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그 부분을 끊어내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시편 53편 5절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시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라고 해서 하나의 파멸로 인도하는 죄 가운데로 간다.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이방신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뭐냐? 영어 성경을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뭐라 하냐면 월십한다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을 월십한다로 영어 성경 번역을 제가 번역본을 보다가 내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번역이 영어 번호는 Do not worship the gods.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걸 통해 내가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바로 그것을 예배한다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7절이죠. 그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뭘 부르짖었을까요? 미디안 때문에 힘들다라는 걸 하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우리는 무조건 부르짖으면 다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성경의 문맥을 놓고 보면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 부르짖었다는 게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어요? 미디안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미디안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하나 앞에 회개해야 회개인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게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좀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편 118편 5절에서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그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한 선지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 와 힘들지 내가 고쳐주기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 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변화되는 게 초점이에요. 먼저 그게 되면 그 뒤에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거에 대한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지 못했다는 거를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너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내가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었는데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잊어버렸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 다 당장 그 문제만 어떻게 묘면하고 지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준 하나님이야. 그거를 다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무엇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왕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증인 역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땅에서 세상 풍조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다섯 번째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아니,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해? 왜? 세상 것에 취해 있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는 너희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잃어버렸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갔었네요. 또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구만 내가 듣지 않았네요. 그 죄를 회개하라. 그걸 위해서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를 들어서 미디안을 진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정말 조선시대를 거쳐가면서 쭉 이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로 갔을 때 일본을 통해서 그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압박을 받고 독립을 위해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또 편안해요. 또 자유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또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또 중국과 일본 사이 틈바구니에 사로 그 틀 안에서 또 하나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끔 됩니다. 또한 우리들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 내가 왜 힘들까? 내가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안 힘든데 왜 나는 내가 왜 힘들까? 근데 그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있습니다. 힘든 이유는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거 나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굴 보내느냐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사명이 어땠는가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네가 잘못된 대상을 예비할 것에 대해서 금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순서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보면 그래.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조그만 그 부분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될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세상이 가자는 대로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나 소금이다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빛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감추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판치는데, 빛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다, 소금이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봐요. 저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무슨 석회가루인지. 도무지 모르게 내게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있어서 얼마나 집중하고 하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라는 걸 들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